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들었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은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이 조미 순회들 사이의 친문 관계라며 전제부를 달기는 했지만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오늘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조처가 조지아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지난 8월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젤림칸 칸고슈빌리시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나 체첸 당국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피살될 칸고슈빌리시는 체첸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독일 정부 조처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오늘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회담에서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 한중 간 기존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하고 이들 채널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한국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국제체제 및 국제질서, 세계무역기구를 초석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오늘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런던 근교에서 정식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정식회의 없이 정상 간 개별 만남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최하는 행사만 진행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70년 동안 나토가 견고한 동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는 평화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나토 70주년을 축하하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중국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이 이날 처리한 2019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중국 내 위구르족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무슬림 소수 종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연행하거나 수용하고 강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홍콩인권법도 최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위구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 하원이 위구르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에 이어 해군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 2만 2천 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초계기의 정확한 비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P-3C는 주로 해상수색과 대잠수함 작전을 담당합니다. 앞서 미공군 소속 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한 대와 감청정보수집기 컴백센터 한 대도 어제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포 발사 등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이게 뭐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 좀 봐야 그저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니죠.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응에 미국,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31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영하 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을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다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에 소집된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3일 발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조선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백마를 타고 또다시 백두산을 등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이번 백두산 군마 등정엔 박정천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협상 시한인 연말을 맞이한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4월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채택된 만큼 이번 회의에선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과의 어떤 협상 틀 속에서 문제를 이제 돌파구를 마련했던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강화된 어떤 국제력,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틀이 아니라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제 연대를 통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어떤 새로운 외교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길을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이 내년 있는 10년 사이에 그것을 담기 위한 그러한 어떤 논의와 결정하는 자리를 이번 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을 협상 재개의 시작점이 아닌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로 인식한 것 같다며 비핵화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 비난과 함께 핵보유국 지위 강화,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강국 건설 의지 등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백두산 재등정에 군부 인사들이 대거 동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북한 매체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선군 정치 용어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에서부터 11월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참관, 최근에 삼지연 준공식 참석과 백두산 재등정 등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정해진 방향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미 정해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새로운 길이겠죠. 어쨌든 이게 뭐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 좀 봐야 그저 전망이 밝은 길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든 그 새로운 길을 놓고 이제 연구도 있고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는데 대체로 모아지는 방향은 안 좋은 길이면서 김정은 본인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니겠냐.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전원회의 개최를 비상회의 전원회의 성격으로 밝힌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부터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시간을 벌면서 명분을 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하기보단 미국의 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북한 쪽에서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강요하는, 강박하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은 실무회담을 전혀 형식적으로 했고 자기들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으니까 니들이 이러이런 조치를 취하라 라고만 했지 실제로 현안에 대해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미북 간 대화판이 완전히 깨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향후 2020년은 노대 국면 속에서도 판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북미 간의 어떤 균형 유지돼 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이 약간의 긴장,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위에서의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내부 정치적 상황으로 어지러운 지금이 김정은 위원장에겐 가장 좋은 기회라며 미국의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대미 강공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북 간 물밑 대화 등 진전 조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지금 상황에 안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2019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만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f we were talking behind the scenes, that would be encouraging to me, to be honest with you, but I would think that North Korea wouldn't be coming out with these vitriolic.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북한이 미국을 모욕하는 신랄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대북 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속대로 조속히 실무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eep negotiating and So I think the U.S. has shown great flexibility, and I think this is the way we should act. We're available. We want to negotiate, as was committed by our respective leaders to do at the negotiating table. So,
이런 가운데 미국은 you know, 그동안 보여온 유연성을 유지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미북 간 진전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Mr. Trump wants to do anything because I think he thinks he solved it all. Yeah, and certainly his supporters think that. So he just wants to keep it quiet at least through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에 나서지 않는 현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만큼 더 이상의 진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안에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등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힐 전 차관보의 관측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올해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looks at the situation now as he apparently did before Hanoi and Singapore, and he believes he is in a unique position to solve the problem. And he may believe he's the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연말을 기점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연내 미북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우주 발사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uld be explained away as a space issue. It may receive a somewhat muted response from Trump as well as from The Blue House from Beijing and from Moscow.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비교적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인 만큼 굳이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회귀할 필요 없는 도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포 연구원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후에도 협상을 위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 등 역내 아시아 나라들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담화와 무력 시위를 병행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입니다. 이후 북한은 주요 외교 당국자들을 총동원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묵박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을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내외 메시지입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미 공세는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강화됐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한 겁니다. 김영철 아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운운하는데 한반도 핵 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젠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추가 정상회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는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해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달 22일 러시아 방문 중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무력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올해 네 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지난달 23일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지난 5월 올해 첫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6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올해 13차례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압박하는 데 대해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의 변환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큰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제1부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미북 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과 김 위원장은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좋은 관계가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응에 미국, 한국, 일본이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와도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은 2일 발표한 미일 안보협력 설명서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세 나라가 삼각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지역적 국제적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해양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거의 60년간 지속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자유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5만 4천 명의 주일 미군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F-35 전투기 등 최신 군 자산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997년부터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킨스워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부터 미국 인도와 함께 말라바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훈련은 각국의 전략과 통신수칙, 절차,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전 환경에서 진행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체 방어 능력도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국방 수입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상호 운용 기술과 선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국방 예산을 확대한다는 5개년 국방 조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대외 군사 판매에 따라 일본과 207억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F-35 전투기, 이지스함, E-2D 조기경보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오스프리 헬리콥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UGM-84 하푼 중거리 대함미사일, SM-3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UN 평화유지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강력한 협조국이며 특히 공학, 의학, 통신기술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미국 호주 안보협력 설명서도 발표하고 두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영내 정보 공유와 해상 안보 강화,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퇴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명 중 8명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거부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의 우방국과 경쟁국 14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8월 조사 때와 비교해 5%포인트 늘었고 이번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에 이어 이란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48%, 러시아가 37%,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2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8%는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을 동맹국이나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해 조사 대상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37%, 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28%로 전체 6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8%와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9% 등 부정적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이 동맹으로 관조하는 나라는 1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캐나다가 57%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전체 응답자의 83%가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북한을 적국이라고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30%는 북한을 어느 정도 적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28%와 러시아 24%에 이어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14%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무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84%는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34%는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도 가능하다며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이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주한미군 철수든 주둔이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둘 모두 주장할 수 있는데 미군이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를 내 미군이 추가 병력을 보내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며 현재 5개 나라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들 나라는 모두 부자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And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분담금을 상당히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실제 비용보다 크게 적다며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500 million a year. It's a lot of money.
한편 미국과 한국은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이틀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4차 회의를 갖습니다. 양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측이 회의 도중 협상장을 나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양 측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종료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수출입 주요 거점인 남포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 석탄 등의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제재 이후에 한산했던 지난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두 척의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선박들은 각각 길이가 8-90m로 불과 5일 전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두 선박은 하루 뒤인 3일자 위성사진에서는 더 이상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항구에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는 제재 직후 한산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선박의 움직임은 물론 선박이 정박한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도 컨테이너 더미들의 양이 꾸준히 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일자 위성사진의 경우 컨테이너들이 야적장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남포 컨테이너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심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움직임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제재의 여파로 물동량이 급감한 건데 실제로 지난해 11월의 경우 위성사진이 촬영된 전체 8일 중 컨테이너가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있던 날은 단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의 경우 총 17일에 걸쳐 위성사진이 촬영됐는데 컨테이너가 야적장을 가득 채운 일수가 14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가 야적된 모양 등이 변한 것으로 미뤄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BOA는 국제무역센터 자료 등을 인용해 북한의 수입량이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물동량의 움직임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남포 컨테이너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탄 항구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플래닛랩스의 11월 28일자 위성사진에는 17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선박은 바로 20분 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날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일자 위성사진에선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석탄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적어도 10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2, 3일간 같은 지점에 머문 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북한 석탄을 싣고 최초 출항했던 곳입니다. 같은 항구에서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면서 북한 석탄의 불법 해외 거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선박들의 움직임이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통해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인 전문가가 미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되면서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받는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특성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얻으려는 북한의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는 올해 4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연구 교류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암호화폐에 대한 큰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행사 개최 이전부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한국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2018년 북한의 가상통화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북한 IT 기업인 조선엑스포는 가격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평양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것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익명성과 보안이라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역 거래를 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화폐가 미국 정부나 국제 금융체계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추적당하고 제재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처리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고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누가 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자금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목적에 부응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3일 VOA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made it a lot more attractive for them to go after th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were also still
이미 국제사회의 감시와 대북 제재로 기존 달러화를 통한 거래나 자금 운용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추적이 어렵고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이번에 기소된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 기술의 개념과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가 정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줬다면 설령 그것이 공개된 정보라고 해도 북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정부의 낮은 대외 신뢰도와 불안정한 자국 통화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heard different things from others about how much the North Koreans are very interested in, you know, how stable and sort of like
암호화폐는 시장에서의 가치 변동성이 큰 것이 단점이지만 북한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로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 워너크라이 해킹 사태 당시에도 해킹당한 컴퓨터의 복구 대가로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일을 예로 들며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암호화폐로 활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관심은 국제거래와 무기 개발 등 정권의 자금 운용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함께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미 연방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틀째 일정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 탄핵조사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미국 하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법안이 통과를 했네요.
네, 미 연방 하원이 3일 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 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네.
미 연방의회가 상정한 홍콩 인권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네.
중국 관련 법안이 미 하원에서 또 통과된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이라고 명명됐는데요. 이 법안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구금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신장 지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교화훈련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죠?
네, 이 법안은 또 미 국무장관에게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네.
인권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관리들에게는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 자치구 최고 책임자인 천취안과 당서기의 이름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기관은 위구르 탄압과 관련이 있는 업체나 개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차로 지금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상원으로 넘겨져서 상원에서도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예.
상원에서도 이미 지난 9월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바로 법으로 발효됩니다.
예.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홍콩은 물론 신장 지역도 중국의 영토 주권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여러 정부기관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내놨네요.
네, 전국인민대회, 외교문제위원회, 또 신장자치당국 등 중국 정부기관들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문제위원회가 성명에서요. 신장은 중국의 신장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기관들에서는 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라는 구호가 유행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구호를 따라한 겁니다.
예. 중국 정부 측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요. 하원의 표결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신장 위구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특히 이 법안은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하고 있으며
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노력,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문제를 테러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 성명에서요. 신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민족,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와 분리주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장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민족 관계에 분열을 꾀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중요한 문제가 무역 문제거든요. 갈등을 겪고 있는데 상황이 더 껄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당초 이번 달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마감 시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내 서명 가능성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데 마감 시한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지금 무역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다고
네.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협상이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협상은 양쪽이 하는 건데요. 중국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중국도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마감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대응했습니다.
네네.
이 화 대변인은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가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해 평등의 원칙이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 보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가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비공개 회의 후에 공동 선언문 발표와 개별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올해로 세 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등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요.
네.
4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 하면은 그 첫 참석했던 2017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국은 지난 2014년에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로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제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방위비 지출 규모를 GDP의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를 내고 있습니다.
네. 나토의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로 GDP 2%를 방위비로 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몇 나라 정도가 되나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올 연말까지 이 기준에 도달하는 나라는 모두 9개 나라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2016년까지 이 기준에 도달한 나라는 4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력한 덕분에 나토가 재정적으로 더욱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 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특히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는데 사실은 뭐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여러 균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력 부재, 또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습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등을 지적하면서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큰 네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도 나토의 역할과 터키,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불편한 분위기를 줄곧 노출했습니다.
네, 그렇죠. 터키 문제가 지금 나토 안에서도 큰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자, 터키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3일 터키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2일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출발하면서 터키의 쿠르드족 공습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만일 회원국들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방위력 증강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터키가 나토의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는 구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만든 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체인데요. 터키는 냉전 시절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구소련의 팽창을 막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터키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난제들 속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건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나토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기민하고 적극적이며 적응한다고 강조하면서
네.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나토가 변화하는 국제안보 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분열보다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그동안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들에서 진행해온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의 내용을 결산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3일 정보위원회에서 표결했는데요.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공식 채택됐습니다.
네, 보고서에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의회 업무 방해가 압도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 위법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이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얘기고요. 의회 업무 방해는 행정부가 탄핵 조사에 증인 출석을 막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동안 의회 조사를 통해서 탄핵의 근거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이날 3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고서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하는지
예.
국민 모두가 깊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시프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앞선 2016년 대선에서도 예,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당국을 개입시킨 데 이어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 위법 행위는 계속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했다. 이게 어떤 얘기죠?
예,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것이 유력한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네.
아,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국 등 바이든 일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백악관 경내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요구했다라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는데요. 자, 이런 행위들이 모두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 반응을 볼까요?
네, 보고서 공개 직후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하원 탄핵 조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쉬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라고 백악관 측이 주장했는데요.
네.
지하실에서 인터넷 글을 올리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탄핵 조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정보위가 주도한 사실 확인 과정은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4일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법리 검토에 들어갑니다.
네.
확인된 사실 관계가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요. 4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을 법사위 청문회에 초청했지만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네.
이 백악관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건데요. 과연 대통령을 공정하게 대우할지 의심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법사위 청문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공정성 문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법사위 청문회에 나올 증인 3명은 민주당에서 불렀고
네.
공화당이 신청한 증인은 한 명뿐이라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재전송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본부 공식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고 강계는 오전에 중강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가 더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1도, 신의주는 영하 13도입니다. 남포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5도 또는 영하 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의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8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용현정만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서 4도입니다. 강원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예산은 오전부터 삼전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1도 사이,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영하 17도 정도로 분포돼 있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우리에 대한 재미없는 발언을 하였다는 데 대해 전해드렸다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로 되고 있는 것은 조미 순대들 사이의 친분 관계라며 전제부를 달긴 했지만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당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오늘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두 사람이 회담에서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 한중 간 기존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하고 이들 채널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한국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오늘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런던 근교에서 정식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정식회의 없이 정상 간 개별 만남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최하는 행사만 진행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70년 동안 나토는 견고한 동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는 평화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나토 70주년을 축하하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 정부가 오늘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조처가 조지아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수사당국은 지난 8월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젤림칸 칸고 슈빌리시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나 체첸 당국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피살된 칸고 슈빌리시는 체첸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독일 정부 조처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자국 외교관들 추방이 근거도 없고 우호적이지 않다고 독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에 이어 해군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 2만 2천 피트를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초계기의 정확한 비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P-3C는 주로 해상수색과 대잠수함 작전을 담당합니다. 앞서 미 공군 소속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한 대와 감청 정보 수집기 컴뱃 센트 한 대도 어제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리벳 조인트, 그리고 지난달 30일과 28일에는 U2S와 해군 소속인 EP-32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이 이날 처리한 2019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중국 내 위구르족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무슬림 소수 종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연행하거나 수용하고 강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건에 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위구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법이 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하원이 위구르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